로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로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마태복음 24장 13절 한절 말씀만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장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의 도우심과 궁휼을 구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자가 다녀온 프랑스 종교개혁지 답사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고초와 그들의 어려움들을 함께 생각하고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귀한 개신교도의 조상들인 위그노들의 그 핍박과 그들의 신앙의 분투를 잘 이해하고 오늘을 살아온 우리에게 참으로 모범이 되는 그러한 귀한 인물로 저희가 여기면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복된 도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뭐 설교나 특강이나 이렇게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한 적은 저희 교회에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19년 목회하면서 저는 믿기로 종교개혁자들의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유일한 수단은 사실은 성경이고 혹시 보여준다면 오늘처럼 보이는 말씀, 유형적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 성찬을 통해서는 복음을 설명할 수 있지만 뭐 시청과 교재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프랑스 위그노 답사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좀 더 생동감 있게 이 사실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전통을 따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점에서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사진들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려놓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16세기는 종교개혁의 시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타락과 부패에 저항해서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단선적으로 그냥 어떤 하나의 운동으로만 일어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터와 멜랑히톤 혹은 멜랑톤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루터와 멜랑히톤을 중심으로 한 이 독일의 루터파, 그 다음에 츠빙글리와 칼뱅을 중심으로 했던 이 스위스 개혁파, 그 다음에 스위스 형제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덜란드, 독일 등등으로 쭉 퍼져나갔던 흔히 제세례파라고 말하는 아나베티스트, 그 다음에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성공회 등등으로 개혁작업은 상당히 다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 운동은 스위스의 개혁파 종교개혁 운동으로 알고 있지요. 제네바, 스트라스부르그 이쪽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 운동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독일, 네덜란드 등등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우리가 동유럽 국가로 알고 있는 폴란드, 보헤미아, 헝가리까지 개혁자들이 가서 개혁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구권으로 가시면 개혁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프랑스 위그노는 이런 종교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생겨난 개혁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위그노,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위그노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가? 장 칼뱅 혹은 뭐 장 깔뱅 혹은 장 깔방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장 칼뱅을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에 동참한 이 프랑스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를 가리켜서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위그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는 지금도 학자들 간에 설왕설래가 있고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독일어로 동맹자들이라는 의미를 지닌 아이트게노센이라고 하는 이 말을 부르다가 축약해서 아이크노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아이크노라는 말이 유사한 이름인 위그노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그노 지도자였던 나바라의 앙리의 조상 위그 카페라는 이 이름에서 위그노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뭐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프랑스 중부에서 좀 서쪽으로 떨어진 이 뚜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위그노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그러나 그 뜻은 어떻게 생겨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그노라는 이 명칭은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총괄하는 명칭으로 이해하시면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처음에 이 프랑스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단행한 루터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프랑스 개신교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루터파의 신봉자들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 흔히 루터란 철치라고 말하죠. 루터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 칼뱅이 1538년부터 1541년까지 이 제네바로 쫓겨갑니다. 제네바에서 쫓겨가서 스트라스부르그라고 하는 지역에서 프랑스 난민 목회를 하게 되어져요. 프랑스에서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니까 프랑스에서 난민들이 모여들게 되었죠. 그래서 스트라스부르그 지역에서 난민 목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프랑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루터파의 신봉자들이다라고 이름을 부르다가 나중에는 칼뱅파의 신자들이다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프랑스 개신교도가 프랑스를 사용하는 칼빈으로부터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이 프랑스 위그노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프랑스 역사를 좀 살펴봐야 위그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 역사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대로 프랑스 역사 개요가 이게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6세기, 그 다음에 17세기부터 18세기, 그 다음에 19세기, 20세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크게 두 왕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루아 왕과 그 다음에 부롱 왕과 이렇게 두 왕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발루아 왕가와 부르봉 왕가는 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적통은 발루아 왕가고 그 다음에 사촌간에 있는 왕가는 부르봉 왕가가 되겠습니다. 중세 시대 이후에 만약에 이제 왕의 자손이 생겨나지 않으면 왕통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피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사촌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왕위 계승법이 생겼는데 그 왕위 계승법을 가리켜 렉스 살리카라고 불렀습니다. 이 법을 따라서 16세기 발루아 왕가는 보시는 바대로 프랑스와 1세, 앙리 2세, 프랑스와 2세, 그 다음에 샤를르 9세, 앙리 3세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리 3세가 아들을 두지 못하고 피살을 당하게 되면서 사촌 지간에 있는 이 부르봉 왕가가 출연을 하게 되고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부르봉 왕가가 정권을 잡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니까 악리 3세, 그 다음에 루이 13, 14, 15, 16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1789년에 프랑스 종교개혁이, 죄송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지고 있죠. 예. 그래서 나폴레옹은 1799년부터 1815년까지 다스리게 되는데 1821년에 나폴레옹이 죽기까지 전제 정치가 행해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오게 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체적으로 그냥 이 프랑스 역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프랑스의 위그노가 출현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이고 둘째는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위그너가 출현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는 바대로 이 발루아 왕가, 제일 첫 번째 왕가죠, 그죠? 그 왕가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뭡니까? 네, 프랑스와 1세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제가 루블 박물관에 가서 제가 직접 찍은 것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빛이 비치다 보니까 밑에 이렇게 빛이 좀 비치긴 했는데, 바로 그 초상화가 루블 박물관에 걸려 있습니다. 자, 이 프랑스와 1세는 1494년생이고, 그의 누나가 있는데, 마르그리트 덩굴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르그리트 덩굴렘. 이 사람은 1492년생, 프랑스와 1세보다 두 살이 많아요. 근데 이 누나가 동생인 이 프랑스와 1세를 잘 거두었습니다. 말타기도 가르치고 그림도 가르치고 체스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들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이 마르그리트 덩굴렘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인문주의에 심취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년에 어디 정착할 데가 없을 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자기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결국은 활동하도록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작품 모나리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마르그리트 덩굴렘이라는 사람은 엡다메롱이라고 하는 이 인문주의, 좀 웃기죠. 메롱이라니까. 엡다메롱이라고 하는 이 인문주의 저서를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지역에 인문주의가 꽃 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문주의 하면 에라스무스가 떠오르죠. 그래서 에라스무스를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에라스무스와 루터가 자유의지 논박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루터의 저작선을 통해서 이미 읽어본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이 에라스무스를 칼빈이 만난 적이 있는데 에라스무스가 죽기 한 2개월 전에 칼빈을 만나보고 칼빈을 딱 잘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독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칼빈을 잘 알아봤죠. 카톨릭 교회를 박살낼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미 에라스무스는 칼빈을 보자마자 눈치를 챘습니다. 그런데 이 에라스무스,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보다 나이가 10살이 더 많은 르페브르 데타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좀 우습죠? 데타뿔. 자, 이 사람이 프랑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무래도 에라스무스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많다 보니까 영향을 먼저 끼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르페브르 데타뿔은 매우 유명한 사람인데요. 1524년에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웃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개혁 작업을 르페브르 데타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어닥치게 되면서 1518년에 파리에서 50km 떨어진 지역이 모인데, 조금 이따 보시게 될 것이지만, 모라고 하는 이 근교에 주교였던 기욤 브리스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에라스무스와 르페브르 데타뿔의 인문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1521년에 이 프랑스와 1세의 누나 이 마르그리트 덩굴렘이죠. 이 사람이 기욤 브리스네를 불러가지고 자신의 교구를 좀 개혁하도록 격려를 했고, 이 브리스네가 이 르페브르 데타뿔을 불러가지고 모의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1521년부터 1525년까지 소위 모서클, 모는 프랑스 지역 이름이에요. 모서클, 모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논의하면서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기욤 브리스네가 카톨릭의 저항을 받아가지고 개혁 작업에서 떨어져 나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르페브르 데타뿔과 그의 제자인 기욤 파렐, 우리 보통 이 칼빈의 그 선배라고 하죠. 파렐. 제네바에 들렀을 때 파렐이 칼빈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개혁 작업에 동참하라 그랬지요. 그런데 칼빈은 개혁 작업에 동참할 의지가 없었고 그냥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쥐리에 있는 마틴 부스한테 가가지고 그냥 글이나 쓰면서 인생을 그냥 그렇게 조용하게 보내려고 했죠. 그러자 파렐이 이 저주를 받을 자다라고 말하면서 막 몰아붙이자 이 칼빈이 놀래가지고 기욤 파렐의 설득을 당하게 되어지고 결국 제네바의 개혁 작업에 가담하게 되는 바로 그 사람이 르페브르 데타뿔의 제자입니다. 자, 그래서 칼빈은 1509년생이고 이 기욤 파렐은 칼빈보다 20살 나이가 더 많은 1489년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파렐의 설득을 받게 되고 칼빈이 개혁 작업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칼빈도 결국은 프랑스 위그노 운동에 나름대로 가담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그노의 출연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사람은 왈도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170년에 프랑스 리옹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부했던 사람이 바로 피에르 왈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피에르 왈도가 그 지역의 큰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왈도가 자기 재산 전체를 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 버리는 이런 일을 기회로 개혁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왈도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카톨릭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고 카톨릭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아서 간신히 피에몽이라는 지역에 피신해서 일단의 부류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렐이 이 왈도파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종교개혁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왈도파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일을 했는데 이때 왈도파에 소속되어 있었던 칼빈의 사촌 올리베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면서 왈도파 사람들도 프랑스 개신교도가 따르는 예배, 그 다음에 정치 질서 이런 것들을 함께 그들도 나누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인문주의, 그 다음에 루터의 종교계의 영향으로 프랑스의 신교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1523년에 장 발리에르라고 하는 이 수도사가 프랑스 파리에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화형이 너무 빈번하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잡범들은 교수형, 그 다음에 정치범은 참수형, 그 다음에 이단들은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번 뭐 참수형, 화형, 교수형 당하는 일들이 그냥 매번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뭐 어디에 뭐 개 한 마리 죽는 모양이다 하는 이런 정도로 사람 죽는 것은 그냥 일상이었던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525년 3월에는 장 리클레크라고 하는 이 포목 상인이 신교 사상을 전하고 성상 파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이마에 불의 낙인을 찍히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박해가 이제 점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앞서 장 칼뱅을 말했는데 이 칼뱅이 제일 먼저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된 그 자신이 쓴 작품이 뭐냐면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입니다. 칼뱅 작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 클레멘치아라고 하는 이 주석이에요. 그런데 칼빈의 사촌 올리메땅이 1535년에 이 프랑스 성경을 출판하는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1536년에 쓰게 되는데 그 1년 전에 1535년에 올리메땅이 프랑스 성경을 번역하게 되거든요. 그때 프랑스 성경 서문을 칼빈이 씁니다. 그 프랑스 성경 칼빈 서문은 기독교 강요 초판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 일들이 쭉 일어나면서 위그노가 출연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사촌 올리베땅도 아울도파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칼뱅도 프랑스 종교의 운동에 가담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칼빈이 1536년에 라틴어판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되는데 그때 아까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프랑수아 1세 이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에게 헌정사를 쓰죠. 여러분들 기독교 강요 읽어보신 분 아시죠? 그 헌정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첫째는 개신교도들이 무엇을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박해를 좀 줄여달라. 우리는 절대로 박해를 받을 만한 어떤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런 내용들을 서문에다가 써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1536년부터 3년 동안 제네바에서 활동을 쭉 하다가 칼빈이 이 성찬 참여 문제 때문에 시의원에게 강력한 치리를 요구했는데 시의원들이 강력한 치리를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빈하고 이 제네바 시의회하고 등지게 되고 결국은 칼빈이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파렐도 물론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파렐은 뇌사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게 되고 칼빈은 본래 마음을 먹었던 스트라스부르크의 마틴 부처에게 가가지고 결국은 그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때 칼빈이 난민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 지역은 지금은 프랑스형이지만 그 당시는 신성 로마 제국형으로서 매우 활동이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스부르크 교회가 프랑스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이 프랑스 난민 목회를 하게 되면서 예배 모범이라든지 시편 찬송이라든지 교회 치리 이런 것들을 부서로부터 마틴 부서로부터 배우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프랑스 종교개혁의 전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24년에 프랑스 지역에 최초의 개신교회 모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모교회를 앞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제네바로부터 이렇게 쫓겨났다가 그 다음에 다시 1541년에 칼빈이 제네바로 돌아오게 되고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올리베땅의 프랑스 성경도 발간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보시겠지만 성경을 어떻게도 만드는가 하면 손바닥 사이즈만한 요 정도 되는 손에 딱 들어오는 정권이 다 들어간 그런 성경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입을 딱 벌릴 정도로 깨알 같은 글씨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서적 종교개혁자들이 신학서적 158권을 소책자 형태로 뿌리게 되면서 이 사실은 이 종교개혁 운동 이런 면에서 독서 운동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개혁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1539년에 우리가 부르는 제네바 시편 찬송 클레망 마호라고 하는 이 사람의 도움으로 시편 찬송도 만들게 돼요. 제가 놓쳐버렸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성당이 칼빈의 고향인 리옹에 있는 성당입니다. 여기가 칼빈의 생가입니다. 칼빈의 생가. 그리고 칼빈의 부인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루블 박물관에서 찍어 온 클레망 마로. 마로라고 하는데 사실은 프랑스어로는 마호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시편 찬송을 만들게 됩니다. 처음 나온 시편 찬송은 우리가 예전에 시편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좀 몇 곡밖에 안 됐습니다. 22곡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마호가 12곡을 쓰게 되어지고 칼빈이 나머지를 썼습니다. 칼빈이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던 프랑스 개신교에 영향을 미쳤던 때는 1555년부터였는데 이때부터 한 9년 동안 선교사를 보내게 되는데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124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브라질로까지 선교사를 2명 보냈고 1명은 순교당하고 1명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지역에 88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칼빈의 사상이 영향을 미치는 이래, 물론 칼빈 자신도 앞장을 섰지만 칼빈의 신학 사상이 두루 유럽 지역에 펼쳐 나가는 데에는 이 데오도로 베자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칼빈은 참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약간의 신경질적 기질도 갖고 있었어요. 반면에 이 베자는 아주 뚝심 있는 사람입니다. 칼빈은 1509년생이고 베자는 1519년생이어서 10살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0살이 적죠. 그런데 이 베자가 신분은 칼빈보다 높았고 베자가 그 당시에 개관시인이었다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개관시인이 뭐죠? 정책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그죠? 국가에서 밀어주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헬라를 깨우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 베자가 로잔의 헬라어 교수로 초빙을 받기까지 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자는 뚝심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칼빈은 프랑스를 떠나고 난 다음에 한 번밖에 프랑스를 방문한 적이 없지만 베자는 제 집 드나들듯이 프랑스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부아시 회담에 참여해가지고 성찬설에 대해서 제대로 증거하는 일을 맡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앞서 제가 발루아 왕가 1대 왕이 누구라고요? 프랑수아 1세. 프랑수아 1세의 누나가 마르그리트 덩굴렘이라는 이 사람이, 두 살 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딸 잔느 달그레라고 하는 이 딸을 만나가지고 개혁 사상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잔느 달그레가 개신교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칼빈의 사상은 베자에 의해서 펼쳐지게 되는데 칼빈은 1564년에 죽게 되고 베자는 10살 적었지만 무려 41년을 더 살아서 1605년에 죽게 돼요.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베자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칼빈의 사상이 유럽에 전파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죽고 난 다음에도 베자가 부지런히 칼빈의 사상을 퍼날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과정 안에서 계속해서 개신교는 흥황하게 되어지고 이 때문에 박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프랑스와 1세도 누나의 도움을 받아서 인문주의자고 그 다음에 누나인 마르그리트 덩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한 사건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1534년 10월 18일에 프랑스에 나붙었던 벽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벽보가 프랑스와 일리세 침실 문에도 나붙었는데 그 벽보의 내용이 뭐냐면 카톨릭의 화채설, 그 다음에 성물 숭배, 그 다음에 미사, 교황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카톨릭과 왕정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혁사상을 자꾸 받아들이게 되니까 자꾸 카톨릭을 비판하니까 카톨릭이 비판은 곧 왕정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와닿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결국은 신교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모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에 1524년에 최초로 프랑스 신교회가 세워졌다 그랬는데 이 개신교회 사람들이 경찰의 습격으로 64명이 체포당하고 14명이 화형을 당했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14명 화형당한 분들의 명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찍어왔습니다. 자, 프랑스와 1세 아들 앙리 2세가 이제 왕이 되어졌는데 프랑스와 1세 아들 앙리 2세가 훨씬 더 강력하게 위그노를 핍박했습니다. 이 앙리 2세 부인은 유명한 까트린 드 메디시, 이탈리아의 아주 그 부호 가문이죠. 까트린 드 메디시였습니다. 그가 이 프랑스 왕비가 된 거죠. 근데 이 까트린 드 메디시의 삼촌이 누구냐면 교황이죠. 삼촌이 교황이니까 당연히 이 까트린 드 메디시는 가톨릭에 심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나중에 까트린 드 메디시의 아들 앙리 2세와 사이에 태어났던 이 세 아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루아 왕가라고 말이죠. 이 앙리 2세가 1547년에 왕이었는데 카톨릭 정신을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를 박멸할 목적으로 화형 판결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샹브르 아르당트라고 하는 사형 판결 부서인데 종교경찰이 잡아오면 이 사람을 징역형으로 살려야 되느냐 아니면 갤리선에 노예로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화형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판결하는 일을 했던 부서가 바로 이 샹브르 아르당트라고 하는 이 화형 판결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쭉 집들을 수색하다가 신교 신자임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이 화형 판결 부서에서 판결을 내려서 화형을 시키든지 노예선으로 보내버리든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앙리 2세가 사고사로 죽게 됩니다. 스페인과 전쟁을 하다가 앙리 2세 때 1559년 10월에 이 자기 딸을 스페인 왕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종결 세리모니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거죠. 스페인과 계속 다투니까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연애를 하다가 마상 시합을 하게 되는데 마상 시합 아시죠? 네, 창을 가지고 타고 가다가 찌르면 사람이 넘어지거나 죽는 바로 그런 시합입니다. 근데 앙리 2세가 구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심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위대 지휘관이었던 가브리엘 드 몽고메리라고 하는 이 사람과 시합을 했는데 까불다가 다치고 말았습니다. 이 몽고메리의 창에 눈이 찔려버려서 두개골이 뚫고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사람은 죽고 말고 엉브라즈 파레라고 하는 이 위그노 의사가 그를 치료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위그노들은 이런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의미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앙리 2세가 죽었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앙리 2세가 죽자 프랑스와 2세가 이제 왕위를 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랑스와 2세라니까 프랑스와 1세 아들이라고 보시면 안 되죠? 예, 이미 살펴봤죠? 손자죠? 예. 자, 근데 이 사람도 17세, 18세 정도였는데 왕이 되었는데 병약해서 1년 반 만에 그냥 병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이런 여러 가지 핍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신교 신자들이 이런 식으로 있다가는 계속해서 혹독한 이 박해를 받게 되니까 이 개신교 신자들이 프랑스와 이세를 납치하려고 했고 그 때문에 신교 신자들이 몇 명 붙잡혀가지고 목베임을 당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박해에 대한 개신교도들의 반응이 좀 제각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 중에는 무력으로 저항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류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프랑스와 이세를 납치하려고 하다가 어림을 겪게 된 일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프랑스와 이세가 1년 반 만에 병사하고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동생 샤를르 9세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도 병사하고, 그 다음에 그 동생, 셋째 동생이죠, 그죠? 앙리 3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위그노가 많아지게 되자 샤를르 9세 모후 까트리느 드 메디시죠. 이 까트리느 드 메디시가 1561년에 9월 8일에서 10월 18일까지 회담을 하나 열었는데, 이 회담 이름이 부아시 회담입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아시 회담에 구교와 신교가 만나게 됩니다. 카톨릭 측에서는 국왕 샤를르 9세와 그 다음에 그의 모후였던 어머니죠, 까드리네 드 메디시, 그 다음에 샤를르 추기경을 비롯한 로마 사절단 40명이 왔고, 그 다음에 신교 측에서는 나바르의 여왕 잔느 달브레,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앙리 나바르, 그 다음에 데오로드 베자가 인솔하는 12명의 대표가 참석했는데, 베자가 계속 논쟁을 하다가 화채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는가? 가장 높은 하늘이 땅에서 먼 만큼 그리스도의 몸은 빵과 포도주에서 멀다. 무슨 말이죠? 화채설은 옳지 않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인성으로서의 몸은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신부가 기도하면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말이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렬이 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과정 안에 1562년 3월 1일 날 이 기즈 가문의 기즈라는 사람이 바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 바시라는 지역에서 신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군인들과 신교 신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분노한 군인들이, 우리로 말하면 그 제암리 교회 이렇게 불태운 사건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때 신교 신자를 학살해서 50명 이상이 피살되고 140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에요. 바시 학살 장면을 그려놓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이 위그노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어지고 카톨릭과 종교 전쟁을 8번에 걸쳐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뭐 아무래도 민병대니까 한두 번 정도 이기고 나머지는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30년 동안 계속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신교와 구교 간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 까트리느 드 메디치가 그냥 보다 못해서 이 신교와 구교의 조화를 위해서 내놓은 안이 뭐냐면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모호 까트리느가 자기 딸 샤를르 9세의 누이 동생,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마르그리트 발루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혹시 여왕 마고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여왕 마고. 바로 여왕 마고가 마르그리트 발루아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과 그 다음에 위그노 신앙을 따랐던 잔느 드 달그레의 아들 앙리 나바르, 이 두 사람과 정략 결혼을 시켰는데, 그때가 1572년 8월 18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결혼식에도 누가 참여했는가 하면 꼴리니라고 하는 해군 제독도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 결혼식을 하게 되는 1570년 8월 23일 날 밤 12시에 루브르 궁의 종, 그 다음에 록세루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종을 치는 것을 신호로 삼아서 하루 종일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날이 성 바돌롬의 날이라 그러는데, 이날 만 2,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은 3,000명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지도 하지만 많게는 3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장면을 그려놓았습니다. 일주일간에 뭐 7만에서 10만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처럼 샤를르 9세가 이 성 바델로모의 날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일로 거의 이렇게 좀 미치광이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고 그 아들 앙리 3세가 제가 말씀드렸죠. 앙리 3세가 바톤을 이어받게 되었는데 이때 기즈 가문이라고 하는 이 카톨릭 색깔을 아주 뚜렷하게 갖고 있는 기즈 가문과 동맹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즈 가문의 앙리가 도리 앙리 3세를 파리에서 쫓아내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앙리 3세가 기즈 앙리를 암살했습니다. 그런데 기즈 앙리를 암살시킨 왕 앙리 3세도 결국은 카톨릭 열광주의자에서 암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없이 죽게 되어서 결국은 발루아 왕가가 이제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부르봉 왕가로 이제는 왕위가 다시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느 달부르의 아들 앙리 나바르가 아까 마고 여왕과 결혼했다 그랬죠? 이 사람이 앙리 사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앙리 사세 어머니 이 잔느 달그레라는 이 사람은 앞서도 제가 말했지만 1560년에 배자를 초청해가지고 배자로도 계획파 신앙을 배웠습니다. 잔느 달그레 어머니는 마르그리트 덩굴렘이라고 그랬죠. 인문주의자죠. 그래서 앙리 사세도 어릴 때부터 배자로도 배워 개신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앙리 사세가 모친 잔느 달그레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왕위를 이겨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프랑스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앙리 4세의 곁에는 유명한 재상인 쉴리 재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쉴리 재상은 학생 때 바돌롬의 학살에서 정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쉴리가 개신교도가 하니까 아무래도 앙리 4세가 가까이 했겠죠. 그래서 재상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상인 쉴리가 가만 보니까 프랑스 종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색깔을 뚜렷이 드러내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치가가 종교 색깔을 뚜렷이 드러내면 인기가 없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표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대개 여기도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조언을 하게 되어져서 앙리 4세에게 카톨릭 신앙으로 돌아가라. 개신교 신앙을 철회하라라고 하는 그런 설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앙리 4세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파리는 미사만큼 가치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파리를 얻을 수 있다면 가톨릭 신앙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자, 이처럼 정권을 장악한 앙리 4세가 1598년 4월에 우리 학생들도 배웠던 낭트 칙령을 발의하게 됩니다. 낭트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낭트가 이 서쪽에 있는데요. 낭트 칙령은 책 한 권 정도 되는 매우 분량이 많은 그런 칙령입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는 본령 92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그노에게 예배 자유, 예배당을 건축할 자유, 그 다음에 위그노 법관을 세워서 위그노를 위해서 변호할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위그노도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위그노 신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이것이 본령입니다. 그 다음에 특령이 있는데 56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그노들의 모든 회의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당회 시찰의 총회도 허락한다. 물론 이제 이것은 프랑스 개신교들이 사는 지역에서만 허락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째 특허장인데 그 특허장은 뭐냐면 위그노들이 사용하는 경비를 국비에서 조달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특허장은 23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그노가 살았던 150개 마을은 경찰력을 동원해서 안전을 보장한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낭트 칙령을 가만 살펴보면요. 신앙이나 교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외부적인 어떤 자유 뭐 이런 걸 준다는 이야기지 신앙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 낭트 칙령이 위그노들에게 상당한 자유를 가져다 주긴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낭트 칙령을 만약에 내리지 않고 핍박을 했더라면 오히려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화 정책이 오히려 개신교 신앙의 불길을 사그라뜨리도록 사그러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1610년에 양리 사세가 아파 누워 있었던 쉘리 재상의 병문안을 가다가 암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열광주의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앙리 사세가 좀 더 살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앙리 사세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루이 13세, 그 다음에 13세, 14세, 15세, 16세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앙리 사세가 뭘 잘못했는가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톨릭 신자인 아내를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마리 드 메디시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잔느 달그레로부터 개신교 신앙을 받았는데 아내를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가톨릭 신앙의 몸이 배어있는 루이 13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므로 결국 이긴 오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이곳은 사람들이 내전지이고 학살을 당한 골목입니다. 아까 제가 바돌롬의 학살을. 이 그림은 우리 레포홀에 있죠? 어떤 장면입니까? 1619년, 1618년부터 19년까지 개최된 돌트 회의 장면입니다. 제가 왜 이 장면을 띄워놓았는가? 1518년부터 1519년까지 도르트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흔히 항론파라고 말하죠. 그죠? 항론파에 대항해서 성경적 신앙이 무엇인지를 진술하는 국제회의, 국제신학회의가 도르트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표적인 개혁자들이, 신학자들이 거기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이 루이 13세가 참여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한 네 좌석이 비어있죠. 그죠? 좌석이 비어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그죠? 이 좌석이 누구 좌석이냐면 프랑스 대표단 좌석이에요. 그들을 존경하는 표시로 거기를 비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못 갔는가 하면 루이 13세가 참여하지 말라.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개신교 신앙이 들어오게 되니까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루이 13세 재상인 루실류의 추기경이 나중에는 이제 이 위그노를 국가의 공적으로 선포를 하고 박멸하기로 마음을 먹고 라로셀이라고 하는 지역이 개신교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도의 물질적인 부분들을 후원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왕군을 통해서 결국은 함락시키는데 14개월 동안 저항하다가 결국은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2만 7천 명의 시민 중에 전사와 기아와 질병으로 다 죽고 5천 명만 살아남았는데 순서를 제가 조금 어긋나게 사진을 띄웠네요. 나중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로셀 전투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루이 13세가 죽고 루이 14세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5살에 왕이 되었는데 루이 14세는 태양왕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7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이 14세가 용기병이라고 하는 이 군대를 창설했는데 본래 용기병은 왕의 근위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용기병을 동원해서 신교 과정을 습격해서 뭐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자 루이 14세가 이제 나중에 1685년에 몽텐블로 칙령이라는 것을 내리게 되는데 이 몽텐블로 칙령은 뭐냐면 낭트 칙령을 철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위그노 설교자들은 2주 내에 프랑스 지역을 떠나가라. 만약에 돌아오면 세금 감면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위그노가 결혼하면 불법 동거요? 불법 동거한자들이 나면 사생하다. 프랑스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죽어도 묘지에 묻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개신교들이 죽었을 때 돼지, 소와 함께 묻혔습니다. 장사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700, 1900년 말로 넘어가면서 이제 자유개혁 사상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핍박에 대해서 프랑스 개신교도 위그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첫째는 항상 박해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나타나지요? 배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으로 다시 전향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닥치면 항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드러내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극심한 박해가 계속되니까 로마 카톨릭으로 전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죠. 두 번째는 비밀 신자로 남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낮에는 카톨릭 신자, 밤에는 개신교도. 이게 바로 뭐냐? 니고데모 파주그죠. 그래서 칼뱅의 주석 그 칼뱅의 작품 선지에 보면 니고데모 파에게 보낸 편지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망명을 가거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차라리 순교를 당하거나 그래야 되지 신분을 좀 분명하게 드러내라 하고 매우 매섭게 질타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꼭 이 비밀 신자가 나쁘다고 볼 수만 없는데요. 비밀 신자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별로 신통치 않은 표정으로 이렇게 뭐 참여하고 하니까 이 사제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밀 집회를 갖는 일이었습니다. 동굴과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다 마무리하고 사진을 보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비밀 집회로 모이는데 나중에는요, 광야에서 회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반응은 탈출과 망명이겠죠, 그죠?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철회하기 직전까지 개신교 신자가 몇 명이냐면 80에서 90만이었다 그래요. 근데 80에서 90만 명이었는데 16만에서 17만 명이 프랑스를 탈출했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 인구가 1600만이었는데 1%가 망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망명한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상당한 고급한 농업, 그 다음에 상업에 심취했던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 14세 때 많은 사람이 망명을 떠나가니까 이 프랑스의 경제력이 급격히 저하되게 된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위그노들이 남아공까지 그 다음에 미국까지 건너갔습니다. 다섯 번째 반응은 무력 저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프랑스와 이세를 우리가 그냥 잡아 죽이자 인질로 잡자는 이런 시도를 했지요. 이 전쟁을 가리켜 까미자르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흰 옷을 입은 그 흰 옷을 가리켜 까미자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이 끝날 즈음에 마리 뒤랑이라는 여자가 1730년에 19살의 나이로 체포되어서 1768년까지 에그모드라고 하는 지역, 뚜르콩스탕스라고 하는 이 성에 감금이 됩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겔리손으로 가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과정 안에서 개신교회는 어떤 일을 했는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심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고발을 하기도 하고 비밀 회집을 갔는데 비밀 모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카톨릭 측에 정보를 주기도 하니까 많은 어른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회합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도 제가 웨스트민스터 대륜답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통해서 법과 권징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했는데 그 다스림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성찬에 참여하는데 저도 상당히 이름에서 도전이 되고 늘 고민을 하는 부분이에요. 과연 성찬에 다 그냥 세례교인이면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안에서도 계속해서 개혁작업을 단행했던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특별히 이런 과정 안에서도 프랑스 개신교회가 장로 정치를 시행하기 위해서 노예도 조직하고 시찰회도 만들고 총회도 모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 고백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프랑스 신앙 고백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신교들 안에 역사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영상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지역은, 이 지역 이름이 뭐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마르세유의 무슨 섬이죠? 아, 이프 섬이에요. 이프 섬이라는 섬인데요. 이 섬에, 이 섬이 뭐냐면 사람을 가두는 곳이에요. 여기에 본래 우리가 가려고 했는데 물결이 너무 높이 일어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그 마르세유의 가장 높은 지역에서 바라보고 제가 좀 줌을 당겨서 스마트폰으로 좀 찍었습니다. 희미하죠, 그죠? 바로 저 섬입니다. 저 섬에 개신교들이 갇혀서 죽을 때까지 저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앞서 제가 마리 뒤랑이라고 하는 여자가 38년 동안 뚜르 공스탕트라고 하는 그곳에서 갇혀 있었다 그랬죠. 바로 그 성입니다. 이 성이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성이 바로 마리 뒤랑이 38년 동안 갇혀 있었던 곳입니다. 이 여자가 바로 마리 뒤랑이에요. 그림을 그려놨죠, 그죠? 19살에 들어가서 38년 동안 여기 갇혀 있었으니까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오빠도 처형을 당하고 아버지와 그 다음에 어머니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리 디랑은 절대로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마리 디랑. 이것도 제가 찍은 건데 R-E-G-I-S-T-E-R 뭐죠? 예, 우리가 잘 아는 저항하라. 불란소로는 헤지스테라고 읽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R 발음을 하는데 저항하라. 손톱으로 써서 저항하라라는 이 글씨를 썼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2차 대전 때 레지스탕스가 저항했죠. 사실은 원조가 마리 뒤랑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갤리선에 끌려간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프랑스어를 잘 모르는데요. 해석을 제가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갤리선에 만약에 갤리선에서 노예로 노를 적게 되면 모든 이 몸이 다 묶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 노만 적습니다. 그러다가 뭐 질병에 그 다음에 뭐 기아로 죽고 막 이러는데요. 그 자신이 채운 이 족쇄는 하나님의 사슬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적어 놓았어요. 얼마나 신앙이 탁월했는지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런 시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 장면은 사람을 죽일 때 처음에는 능지처참이죠. 사람을 때려서 완전히 그냥 사람을 실신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바퀴에다가 사람을 매달아서 말려 죽입니다. 이런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 장면은 교수형에 차는 장면이죠. 밑에서는 불이 또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갤리선입니다. 우리가 갔던 뚜르 공상스 지역에 이 갤리선의 모양으로 된 이 돌로 조각한 조각 작품이 있어서 제가 찍어왔습니다. 이것은 갤리선의 노입니다. 노. 노가 상당히 커요. 한 10명이 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배너입니까? 그런 장면에 있죠. 그죠? 노예들이 그냥 줄을 쫙 지어서 계속 노를 젓는 거기에서 그냥 수년 동안 노 젓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개신교도들이 신앙으로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비밀 집회, 광야에서 위그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죠, 그죠? 오른쪽에, 왼쪽에 딱 외치고 있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박해 시대. 광야 교회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위에 보니까, 위쪽에 보니까 망보고 있죠? 혹시 왕군이 오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찬기에, 오늘 성찬을 행하죠? 성찬을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찬기를 세 단계로 조립을 해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성찬기를 조립해서 성찬을 행했습니다. 성찬기입니다. 이것은 이동형 강대상이에요. 접어가지고 광야로 가가지고 강대상을 펼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교회입니다. 1524년 최초의 개신교회 모교회입니다. 예배당 안을 제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곱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일곱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14명이 화형당했다 그랬죠? 바로 14명의 화형당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매땅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 지금도 이 중에 한 분의 자손이 지금도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것은 불길이 14개예요. 그 교회 로고입니다. 이처럼 순교 신앙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밀 회합을 갔는데 만약에 종교경찰이 숨어들을 수 있으니까 똑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신표를 줬습니다. 토큰을 줬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회집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것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었고 이것이 전통이 되어져서 청교도들은 성찬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신방을 하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열의문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토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예배 오셔도 이 토큰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벌받는 거죠. 그런 정도로 교회 성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것은 위그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퍼져나가지고, 그죠? 백합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예. 이것이 라로셀 공성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라로셀이라는 지역. 경제적으로 위그노들의 필요를 채웠던 그 도시인데, 그 도시의 전쟁 장면이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림으로. 이것은 루포에 라발이라고 하는 지역 개신교 교회로 사용되어졌는데 그 교회 강대상이에요. 멋지죠? 조병수 목사님 이제 설교 그 안내하는 장면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때 사용했던 여기 중간에 작은 성경 있죠? 까만 거. 그게 바로 손바닥만한 성경인데 거기에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모습이 살짝 비치죠? 이런 것들이 다 3단으로 해체되는 성찬기들입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동영상이 아 이게 소리가 안 나네요. 이곳이 루포의 라발이라는 지역입니다. 모르셔도 들으셔야 돼요. 바로 아까 찍은 사진이 나오죠? 그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당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주 작은데 2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까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죠? 당시 개신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입니다. 아까 그림 장면이죠. 광야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Ça se pratique la nuit. Un nombre de choses sont importantes. On sait que les petites bibles qu'on appelle les chignons, parce que les dames les cachaient dans leurs chignons,
permettaient
de l'avoir avec soi sans courir trop de risques d'être pris par les autorités. Après, les coupes. Là aussi. La décortique en trois morceaux et trois personnes différentes amènent la coupe sur le lieu du culte au désert. Comme c'est la nuit, des petites lampes permettent de voir sans être vu.
Le bourg fortifié du Poët-Laval s'est développé autour de sa commanderie, construite par les moines hospitaliers de l'ordre de Saint-Jean de Jérusalem. Aujourd'hui, il compte une vingtaine de résidents qui fait vivre la mémoire du lieu.
요 정도로 하고요. 이분은 빨리시라고 하는 도예가요. 도예가. 근데 루블 박물관에 가면 빨리시 작품 전과 후로 나눠질 정도로 이 빨리시라는 사람의 작품이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 왼쪽에 뭐 작품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거예요. 뭐 보니까 개구리도 있고 뱀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한데 그죠? 아주 생동감 있게 만들었죠. 최고의 도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위그노였어요. 그래서 결국 바스티유 감옥에서 위그노 신앙을 지키다가 아사당에 죽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꼴리니 제독 동상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신교도 편에 섰던, 나중에는 죽임을 당했죠. 이것은 그 당시 위그노들의 일상을 그려놓은 그림들입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지금 아이를 안고 있죠? 그죠? 유아 세례를 받고 와가지고 가정에서 이렇게 식탁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그 당시 생활상. 이것은 이번에 제가 다녀온 데가 아니고 제가 2015년에 제가 그 미국에 안식월 2개월 갔다 왔죠. 그때 제 아내 친구가 아틀란타 지역에 살았습니다. 근데 아틀란타에서 한 4시간 반 정도 플로리다 위쪽에 있는 이 찰스톤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제가 4시간 반 운전해서 여기에 갔었습니다. 소개를 해서.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프랑스 위그노 교회예요. 주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프랑스 개신교회당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무슨 말이 있죠? 둘째 줄에 위에 프랑코시스 위그노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서 유근호 목사들의 그 임직 일자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그 신교 협회입니다. 파리에 있는. 근데 공사 중이라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끝이네요. 제가 책을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 칼빈이 있었던 옥탑방이 있는데 그걸 제가 빠뜨려 버렸네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뭐 이전에 제가 이런저런 책을 통해서 위근호에 대해서 알기는 했지만 위근호가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았는가, 그런 핍박 가운데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정말 실제로 보면서 큰 도전과 은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시대는 과연 어떤 자세로 태도로 신앙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죠? 조금만 어려우면 신앙 내어놓고, 주일 성수 그냥 안 해도 되지. 뭐, 아주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보신 바대로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로마서 말씀 읽었죠, 그죠? 선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보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그노들의 신앙을 한 번 더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와 태도는 어떤가 돌아보면서 참으로 그들이 쫓았던 그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도 동일한 신앙의 내용을 가진 자로서 그들이 견지했던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신앙의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는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 그리스도를 참으로 따른다라고 하는 신자로서 어떤 자세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거스르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하시고 책망을 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권면받게 해주셔서 각 사람들이 깨달았던 이 말씀에 참된 반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서 그저 주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그렇구나라는 이런 정도로만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